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고 북한과 중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5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두 정상이 북중 친선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관리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을 포함한 각국과 함께 노력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첫 정상회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과 함께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지난밤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그와 김정은과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행하게도 최대 제재와 압박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그리고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이들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했다고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그의 국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좋은 기회가 왔다며 우리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피해자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오늘 일본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에 아직 열려 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 간 만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달받은 것은 없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과 협력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6일 러시아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에 대응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그레고리 로그비노프 호주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서방 세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의 적대적 편견을 지속한다면 세계는 냉정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최측근인 윈민트 전 하원의장이 미얀마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민트 전 하원의장은 오늘 의회에서 실시된 상하원 의원 투표에서 636명의 의원 가운데 403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수치 자문역이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 민주동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트 새 대통령 취임식은 내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소보 지역을 방문한 세르비아 고위급 정상인이 코소보 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소보 당국은 지난 26일 세르비아 정치인이 코소보 북부 세르비아계 거주 지역인 미트로비차를 허가 없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코소보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코소보 경찰은 이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미트로비차는 코소보 전쟁 이후 강을 경계로 세르비아계가 거주하는 북쪽과 알바니아계가 거주하는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하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북한과 중국이 28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집권한 김 위원장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상회담도 처음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이설주와 함께 특별열차편으로 26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숙소인 다오이 타오로 향했습니다. 이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이 북한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꿀 결의를 갖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며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응하며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평화회담들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공식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열린 환영 만찬에서 자신의 첫 외국 방문이 중국의 수도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북중 친선은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숭고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에는 중국 과거원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 이후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다오이타오 양위안 자리에서 마련한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베이징역을 출발해 귀국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27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설명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샌더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한 진전은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샌더스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 준비와 관련해 많은 영역에서 최신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낀 중국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강하게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came because he wanted to come. They basically ordered him to come here and talk to them. May have insisted that he come to Beijing before any.
와일더 전 보좌관은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안에 대한 확실한 정황을 직접 듣기 위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강요하다시피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도 중국이 김정은의 방문을 압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서 중국을 제외한 데 대해 일종의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I think the purpose of his visit was really China forced him to come. You know, Kim had planned that his first foreign trip.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주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론은 언제나 강조돼 왔지만 갑작스런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소외감을 느낀 중국이 미국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으며 중국을 제외시킬 수 없음을 강조했다는 게 와일더 전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I think they've made a big statement that they are part of this process. That they can't be left out of this process.
고든창 변호사 역시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은 북한 문제에 여전히 연관성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Was for China to show that it's still relevant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한미연구소의 레리 닉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난 시 주석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을 제안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고 싶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Xi Jinping, China's president, has met a couple of times with President Trump. He is, I think, in Beijing to get
대부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악화된 북중관계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두 정상 간 만남이 앞으로 있을 미중 대화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불러들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회복되고 대북 제재 분위기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대학교 박창희 교수는 북중 정상의 이번 만남에 중국의 조급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 군사문제연구원이 28일 개최한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중국을 당황하게 했고 전략적으로 북한의 친미 제중의 가능성을 우려하도록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경제와 타이완 문제 등으로 견제를 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선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매우 필요하게 됐죠. 또 중국, 북한으로서도 중국이 매우 필요하게 된 아주 적절한 타이밍.
문 교수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데 대한 후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를 너무 세게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북한한테도 욕먹고 미국한테는 열심히 안 한다고 욕먹고 한국한테는 아쉽다고 욕먹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북한을 잃고 미국, 한국한테 욕을 먹은 거죠.
여기에 최근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타이완과 티베트 문제를 미국이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카드가 타이완과 티베트라면 중국이 가진 카드는 북한이라는 겁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중 패권이 더 강화되면은 북한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김 교수는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특히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이 정유 제품을 끊는 등 제재에 동참하자 북한이 미국을 끌어들여 제재 완화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외부 정보 자유 사상이 들어오면 내부 봉기에 또 직면할 수도 있는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으로서 최선의 방책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박홍규 박사는 북한이 언급한 비핵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이 북한이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그 우리가 이해하는 비핵화 또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했을 때 비핵화 이게 지금 이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박 박사는 중국이 한국을 포용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과 지도력에 도전하는 데 있어 북핵 문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번 문제가 진행될 것을 염려한 중국이 북한을 불러들여 제대로 확인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우호가 다시 두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제재 완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흥호 교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첫마디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의로 보나 도리로 보나 내가 중국 지도부에게 이걸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문 교수는 이번 만남이 제재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리와 정의가 언급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 요인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나 한국 때문에 자기들이 전체적인 판을 깨진 않아요. 미국과 중국 관계 속에서 북한과 한국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산이고 그 산에 있는 조그만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반도 문제는.
박창희 교수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국의 전략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그 손을 들고 그 정상회담을 요구한 자체는 내부적으로 제재가 통했고 거기는 중국이 기여한 몫이 크거든요.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를 만드는 저변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그 자체는 중국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순간까지는 끝까지 파트너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그 전략이 너무 성급하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박 교수는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쉽게 제재를 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북중 관계는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북한과 중국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북중 관계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doesn't seem to be much trust or faith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now, and certainly not in terms.
북한과 중국 지도부 사이에 신뢰나 믿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된 데는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012년 11월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모든 당사국이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시 주석 집권 직후인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두 차례, 2017년 한 차례 등 모두 네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무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들에 동의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 부분적으로 동참하며 대북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맥스 버커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정상 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외교적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heard President Xi a good number of times, many different conversations, many different meetings, and the one where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했다는 말을 여러 장소에서 자주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중국이 김정은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인 2014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이 2013년 12월에 대표적인 친중파로 북한과 중국 간 가교 역할을 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한 것도 관계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중국과 인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유일하게 장성택이었죠. 처형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 멋대로 행동 취하는 자가 바로 김정은이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했고 여기서부터 나빠진 건 사실이죠.
이 일로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고 이후 양국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특사 교환을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2015년 9월에는 북한의 최용해 당비서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유원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2016년 6월에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송다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공산당 19차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이 같은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송다오 부장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중 관계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북중 관계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번 북한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이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을 계기로 그의 외교 스타일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올 들어 잇따른 전략적 결정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올 들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해 벽두 신년사에서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한국 특사 파견, 한국 정부 특사단과의 만찬, 그리고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극적인 상황의 중심 인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격적인 베이징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고 있는 그 극적인 상황들. 생각해보면은 그 핵 문제, 남북 관계, 미국과의 대화, 이런 결정들이 모두 지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이 지금의 정세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중대한 반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대담하다, 치밀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 시절 작은 사안을 놓고도 남북한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한국 측 지역에서 개최하는데 동의한 것도 네. 파격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이런 결정들이 뭐 대담한 듯 보이면서도 아주 치밀한 전략적 검토 끝에 이루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이번 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의 제의로 열렸는데요.
네.
그 시점이 절묘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정상을 앞두고 이 정상 협상을 앞두고 아주 오랜 동맹인 중국이 그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미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돼서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협상이 잘 안 돼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의 조언도 김 위원장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결국에는 김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금 판을 보면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김 위원장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의 최근 잇따른 행보는 이런 분석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예상을 뛰어넘는 범위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그 주요 결정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나온 것일까?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지향점이야말로 미국과 한국 등 핵 문제 당사국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최종 결심하고
네.
미국과의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서 정상국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를 다음 단계 목표로 설정하고
네.
이를 위해서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와의 정상회담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볼 때 5월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김 위원장이 나름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해온 전략적 행보가 결실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제재 중단 요구에도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의 리종혁 조국 통일 연구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총회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주장한 데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최근 입장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을 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압박과 동시에 외교를 더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반복적으로 대화와 공허한 약속을 이용해 대가를 얻고 시간을 벌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제재 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북한은 알고 있다며 비핵화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리종혁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가드너 의원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폐기될 때까지 최대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한 겁니다. 한편 미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 조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의회가 의결한 첫 대북제재법인 북한제재와 정책강화법은 대북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 미 달러화 위조 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고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는 등 6가지 조건에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재 유예를 위한 조건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검증과 불법 억류 중인 해외 국민에 대한 석방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률은 또 제재가 중단되려면 6가지 유예 조건 외에 5가지 추가 조건에 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이런 무기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치범 석방과 억류 미국인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자국 내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수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현재 자국 내 노동 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지난 19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취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세관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교역 상품을 금지하면서 여기에는 싱가포르를 경유해 운송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알려졌으며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이유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싱가포르 기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제출한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와 2375호 통합이행보고서에서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공식적 관여를 줄이고 있다며 지난 10개월간 양국 당국자가 상대국을 공식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 교역은 소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대북 제재 영향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천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2001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재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885만 3,52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대중 수출액은 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전년도 같은 기간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특히 전달인 1월에 3,600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대중 수출액이 기록되지 않았던 지난 2009년 8월에서 11월을 제외하면 2003년 2월 이후 단 한 번도 대중 수출이 1천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출 규모가 억 단위로 증가하면서 2016년까지 월 평균 수출액은 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면서 10월부터 1억 달러 선이 무너졌고 결국 2월이 되면서 1천만 달러 선까지 떨어진 겁니다. 2월 들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1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판매한 품목은 토성류와 소금이었습니다. 이들 물품은 안보리 결의 2397호의 금지 품목으로 1월 중순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됐었습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판매된 채소류와 과실 및 견과류 역시 2397호의 금수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2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앞선 결의를 통해 북한의 5대 수출품이었던 광물과 수산물, 섬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한편 대중 수출 외에 북한의 대중 수입액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이 2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1억 266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약 40%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두 나라 모두 내용에 만족하는 분위기인데요. 협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미국이 핵기술 거래를 사유로 파키스탄 기업 7곳을 제재하고요. 존 스티븐스 전 미 연방대법관이 이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자고 촉구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결과를 공개했네요.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곧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세부사항 발표는 오늘 중에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개요를 미리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요.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한 FTA 개정에 합의했다라면서 한국은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철강 관세 부분은 원래 양국 FTA에 없던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달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 철강 제품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이 조치를 한국과의 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이 연계시킨 겁니다.
네.
협상 결과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이 쿼터, 그러니까 할당량을 정해서 미국 수출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네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쿼터는 2015년에서 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 톤의 70%인 270만 톤인데요.
네.
한국은 철강 수출량이 다소 줄더라도 이 관세를 면제받은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한국 입장으로서 보면은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낸 것이고 미국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자동차 수출량이 두 배로 늘어난 건데요.
네.
현재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연간 2만 5천 대까지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바뀐 규정으로 5만 대까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또 미국 사람들이 이 소형 화물차인 이 픽업 트럭을 많이 타는데요.
네.
현재 25%인 한국산 픽업 트럭 대미 수출 관세를 2021년부터 없애지기로 했던 걸 2041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네. 자, 철강과 자동차를 살펴봤고요.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합의됐습니까?
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미 정부 당국자가 어제 전화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환율 개입을 억제한다는 건데요. 이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면서 환율 조작을 시도한 정보가 미국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다음 달 미국 정부의 환율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월요일 FTA 개정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부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상당국은 환율 문제는 FTA 본론과 관계없는 양국 재무당국의 별도 협의사항이라고 오늘 언론에 해명했습니다.
네. 자, 전체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이번 협상을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이 경제 그 현장과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좋게 평가합니다. 아, 미국 제조업 연합의 스콧 폴 회장은요, 이제야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됐다면서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내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고요.
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요, 대통령의 현명한 관세 정책에 따른 큰 승리라면서 여기서 오는 직접적인 이익 노동자들이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 타결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호재가 될 거라는 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제 호조 등을 기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2%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좀 엇갈리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잘된 일인데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실익이 없을 거라는 평가로 정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요.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무역 협정을 마무리했다라고 전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뉴욕타임스는 북한과의 핵 담판,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의 불확실성을 정리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잘 됐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실익이 없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한국으로부터 자동차와 철강 쿼터 두 가지 양보를 끌어냈지만 하나는 효과가 없고 다른 하나는 이 세계 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포브스를 비롯한 경제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네.
먼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연 2만 5천 대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을 5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난 2012년 양국 FTA 발효 이후 연간 한국 수출 2만 5천 대 선에 근접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없었습니다.
네.
뭐 느나마나한 규정이라는 거고요. 한국산 픽업 트럭의 25% 관세를 2041년까지 매기기로 한 규정도 현재 픽업 트럭을 미국에 파는 한국 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예, 이 현재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한국산 철강에 쿼터를 두기로 한 부분인데요. 이 WTO가 금지하고 있는 이 자발적 수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요.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지 못한 중국과 인도 등이 이 WTO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포브스가 내다봤습니다.
네, 미국이 파키스탄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 관련 기술 거래에 연루된 파키스탄 기업 7곳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지난주 23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수단, 싱가포르 기업들과 함께 파키스탄 기업들이 포함됐는데요. 이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걸로 판단하는 기업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미 국무부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네요.
네, 국무부 대변인이 VOA와의 인터뷰에서요. 미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그 위반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별이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이 사안에 따라서 각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상충하는지 살핀 후에 제재 명단이 명단에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고 있습니까?
예,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에서요. 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중용도 품목이나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이 이중용도라는 거는요.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네.
성명은 또 파키스탄 정부는 항상 투명하게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공급처들과 거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키스탄이 테러 분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네.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가 좀 최근에 좀 삐걱거리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쿠람 다스키트 기르칸 이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26일 VOA와 이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칸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위기에 놓인 것은 이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의 민주화와 양국의 현안보다는 군사 부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칸 국방장관은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는 파키스탄에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는 대테러전을 위해 쓰이고 있는 이 파키스탄의 육상과 공중로를 차단하거나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가 파키스탄의 그 원자력 공급국 가입 노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줄여서 NSG라고 부르는 원자력 공급국 그룹은요. 이 원자력 관련 물품과 기술 수출을 통제하려는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네.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서 한 48개 나라가 회원국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지난 2016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NSG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별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 소형 전술핵 무기를 비롯해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체계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죠. 최근 미국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또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정 헌법 2조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존 폴 스티븐슨 전 연방 대법관이 어제자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수정 헌법 2조를 폐지하면 전미 총기협회 NRA의 세력을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NRA는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단체인데요. 500만 명이 넘는 회원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수정헌법 2조에 총기 소지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위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이 조항이 18세기의 낡은 유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은 미국 연방군대가 그 주위 안보에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면 미국 내 총기 판매 권리를 보호하는 유리한 유일한 법조항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방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고문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자, 스티븐스 전 대법관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75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른 뒤에 지난 2010년에 은퇴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이지만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고 여러 번 말해왔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회 반응은 어떨까요?
네,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말하는 것과 달리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 폐지가 미국 총기법 개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분석인데요. 특히 총기의 소지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에서는 분위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좀 한번 짚어보죠.
예,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요. 연방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승인받아야 하고요. 그 뒤에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주가 비준을 해야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상 7도, 낮에는 18도, 신의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7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4도, 강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구름 낀 날씨고 어제보다 낮 기온이 좀 올라갑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8도, 낮 최고기온 20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9도, 사리원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는 점차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0도, 원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0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2도, 삼지연은 아침에는 아침 최저가 영하 6도, 낮 기온은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쪽에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28일 수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고 북한과 중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5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두 정상이 북중 친선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관리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을 포함한 각국과 함께 노력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첫 정상회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과 함께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지난밤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그와 김정은과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정은이 나와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행하게도 최대 압박과 제재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그리고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이들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했다고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그의 국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리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피해자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오늘 일본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리고 리조트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최측근인 윈 민트 전 하원의장이 미얀마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민트 전 하원의장은 오늘 의회에서 실시된 상하원 의원 투표에서 636명 의원 가운데 403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수치 자문역이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 민주동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트 새 대통령 취임식은 내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와 정부 수반으로 헌법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문민정부 이후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사실상 실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에 아직 열려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 간 만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달받은 적은 없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6일 러시아의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에 대응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그레고리 로그비노프 호주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서방 세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의 적대적 편견을 지속한다면 세계는 냉전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소보 지역을 방문한 세르비아 고위급 정치인이 코소보 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소보 당국은 지난 26일 세르비아 정치인이 코소보 북부 세르비아계 거주 지역인 미트로비차를 허가 없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코소보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코소보 경찰은 이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미트로비차는 코소보 전쟁 이후 강을 경계로 세르비아계가 거주하는 북쪽과 알바니아계가 거주하는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전역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